구약 1276페이지입니다. 아모스 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는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며 우리 안에 내가 감추고 있는 것, 보이기 싫어하는 것, 네가 몰랐던 그 모든 악한 것이 드러나게 주시옵시고 그 죄 안에서 우리 주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깊이 깨닫고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요즘에 그 승려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옛날에는 승려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암자를 지어놓고 또 뭐 면벽 수련 같은 그런 고행들을 하면서 자기들을 수련했다고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걸 흔히 이제 속세와 담을 쌓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승려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고행들을 통해서 잡생각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세상을 향한 어떤 욕망 그러한 것들을 끊어버리면서 그래서 속세의 죄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고 또 죄가 다가와도 이기겠다는 어떤 그런 게 사람으로 또 되어지는 그게 그들 고행의 한 이유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은 그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면서 착하게 또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또 그런 사람도 없잖아 또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되자 그게 어떤 그 믿음의 이유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 목사님들이 교도소에 가가지고 그 죄수에게 전도하는 그런 이유도 다른 것 아닙니다. 당신들 이제 예수 믿고 착한 사람 좀 되십시오. 이런 그 이유에서 교도소에 가가지고 활동을 하고 또 전도도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고 하나 이제 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던 사람들은 도둑질도 이제 안 하게 되고 또 사기치던 사람도 아 내가 나쁜 짓 했구나 뉘우치면서 사기를 안 치게 하고 또 살인한 사람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또 이렇게 뉘우치면서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나의 전도하는 그런 이유라 목적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사람이 개가 천선한다는 건 뭐 그 나쁜 일 아니죠. 그 뭐 좋은 일이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 믿는 그 목적을 사람이 개가 천선한 데 있다 여기에 이제 두면은 그게 잘못된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개가 천선하는 거 이걸 지금 그 이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죄를 분명히 하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죄가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죄는 짓지 말아라, 행하지 말아라, 착한 사람 살아라. 그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죄다. 그걸 너희가 아느냐? 그 죄가 너희에게 있다는 걸 너희가 아느냐? 이걸 이제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들,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 또 죄라고 생각해도 별것 아닌 죄다, 아주 가벼운 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뭐 하나님 봐주는 것이 없이 몽땅 다 심판에 해당되는 아주 무거운 죄라는 것, 그 죄라는 걸 분명히 좀 하자,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처럼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찾고 또 예수를 부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찾아가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내가 교회를 찾던 이런 목적과 이러한 이유들이 그것까지도 몽땅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이었고 죄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찾았던 원래의 목적과 이유는 다 이제 내려놓게 되고 그건 잘못된 거다 내려놓게 되고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목적과 이유를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나를 찾아온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 이제 아니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정말 나에게 말씀을 더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겨서 복받고자 하는 하나의 종교생활이었구나. 그것까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은 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뭐 하나님 연구해가지고 되어진 그런 결과가 아니죠. 만약에 성경을 연구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은 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신학자들 그들은 다 신자일 거예요. 그들만큼 성경을 연구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이 죄를 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연구해서 우리가 파헤쳐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은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 오셔야만 알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내 욕심에서 나온 악이었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 제가 죄인 줄 몰랐다가 아 이게 바로 죄고 악한 것이었구나 이걸 안다는 것 그건 연구에서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비밀이 아니죠. 성령으로 말미암 드러나는 하나의 비밀이고 지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깨닫는다는 것 죄를 알고 그 죄로 말미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나는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 가지고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신자에게 드러나는 현상이다. 성령의 역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은 다시 말하지만 가장 먼저는 정말 우리의 악한 그 죄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말한 대로 어지간한 신자는요. 그 죄에 대해서 별 심각하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말하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지를 않아요. 기껏해야 어떤 생각하는 죄라고 해봐야 뭐 신앙생활이 좀 게으르다는 거 남들보다 먼저 말 부질이 안 한다는 거 그게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죄라 이렇게 얘기한 수준이기 때문에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죄도 뭐 교회생활 좀 부지런하면 또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굉장히 거대한 그런 그물처럼 다가와요. 그물처럼. 그런데 그 그물도
구멍이 커가지고 뭐 어지간한 거기 다 빠져나와가지고 큰 골목에 딱 걸리는 그런 게 그물이 아니고 아예 뭐 멸치는커녕 뭐 작은 모리한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그물로 덮쳐온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그물에 갇혀가지고 결국에 바로 내가 심판에 처해져야 될 그런 사람 지나지 아니했다는 것. 이걸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 지난 주일 말씀드렸죠.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의미가 뭐냐면은 말씀이 내게 어머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던 그 죄, 내가 몰랐던 죄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된 그런 자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진 순간이라는 거죠. 그게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별다른 큰 능력 얻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그 고집은 말도 못합니다. 자기를 의인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고집, 그 욕망들, 그 포기를 못해. 그때 그것까지 다 꺾어버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죄 있는 자로 복종케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만난 자의 그 현상 그래서 정말 나의 그 죄의 깊음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와지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신자가 신앙생활 잘해가 복받는다거나 뭐 자식이 잘 된다거나 병 고친다거나 이런 생각은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아, 내가 어떤 죄인이냐 거기에 또 관심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자비하심에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증거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유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신자가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자는 말씀으로 인해서 죄 속에 있고 심판에 갇힌 그런 나를 구출하신 분이 있다는 것, 그걸 알게 되는데 나를 구출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하나님의 이제 아들, 신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신자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떤 복을 누리냐? 정말 거기에는 관심이 안 갑니다. 정말 신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다면은, 그래서 그 마음이 십자가에 지신 예수께 향해 되었다면은, 그러한 신자에게서는 내가 예수님에서 어떤 복을 받을까? 거기에는 관심이 안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거기에 마음이 가면서 그 분이 무엇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서 의에 이르게 했는가? 그걸 알게 되고 항상 그걸 나타내고 하는 그러한 신자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모인 것을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천국에는 내 것을 내어놓으며 자랑하는 것 그런 게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자가 모인 교회에서 또 그런 전국이 맛보아져야 되고요. 그게 교회의 본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신자가 어떤 천국의 기쁨을 알고 또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필히 우리의 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죄를 뛰어넘으면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라는 거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천국이라는 기쁨도 우리가 알 수 없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건 이스라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야말로 당연히 하나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민족이라 어떤 이런 식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받은 민족이고 또 하나님에 의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그런 민족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간주를 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생각 신앙생활 하고 또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절기 지키고 십일조 하는 거 그게 그들 신앙생활인데 그들은 그런 신앙생활도 아주 잘했단 말이죠. 부지런히. 그러니까 신앙에도 문제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바로 그걸 증거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아 잘 살아가는 하나님 민족이 이렇게 자부장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아모스 이때는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고난받을 때가 아니고 아주 부강하게 돼가지고 막 부유를 누리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던 이런 복을 누린다.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봐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 않느냐 우리가 신앙을 잘하니까 이런 복을 누리지 않는가 이렇게 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딱 되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이제 죄를 책망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보내가지고 먼저 이스라엘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 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신다는 얘기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선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죄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상관없는 이방인의 그 죄가 먼저 나온 것은 이유가 있다겠죠. 그것은 바로 이방 나라가 그들 죄로 심판을 받는 것처럼 유다나 이스라엘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악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유다의 죄가 이방인의 죄와 다르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쪽은 좀 무거운 죄고 이쪽은 가벼운 죄다. 그러니 심판 차별이 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심판을 오면 똑같이 불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로서 태우고 이렇게 이제 불살라버리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똑같은 불의 심판이죠. 그러니까는 심판에는 어떤 그 가벼움과 무거움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걸 통해서 유다나 이스라엘이 아무리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복받고 잘해서나 이렇게 자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이방인과 똑같은 악한 존재고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죄 지나지 아니한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유다는 뭘 몰랐냐면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꿈이도 몰랐던 거예요. 그건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또 복받아가지고 이렇게 부귀 잘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누가 봐도 복받은 하나님 백성이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그들에게서 죄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의 그 죄와 우리의 죄가 좀 다를 걸 생각한단 말이죠. 저쪽 이방인, 우리는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뭔가 죄가 다르지 않겠는가. 좀 봐줘도 우리를 좀 봐주지 않겠는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착각일 수가 있고 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방과 똑같은 심판에 그할 그런 죄인으로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모압의 죄가 먼저 나오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가 나오는데 그 모압의 죄는 그 에돔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어버렸다. 그게 모압의 죄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모압이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에돔왕을 이제 죽인 거죠. 근데 그 왕을 그냥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시신을 불태워가지고 죄로 만들어버리는 이제 이렇게 행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한마디로 좀 악하다, 악독하다, 잔인하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이 모압의 죄는 1장에 나오는 다른 그 이방나라 죄가 죄와 별 다르지도 않아요. 물론 그 행위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여러 그 행위로 죄를 지었는데 근데 동일한 그 정신이에요. 그 악한 행위가 나온 정신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 1장 13절 보면은 암몬 자손은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버렸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시체를 불살라가 죄를 만들어버린 것이나 또 여인의 배를 갈라버린 것, 이것은 이제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그 승리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까불지 말아라, 앞으로 덤비지 말아라, 또 이런 과시용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정복자니까, 정복자로서 정복당한 사람 억압하는, 그걸 통해서 정복했던 쾌감을 또 누리기 위한 그런 행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방 나라의 그런 모습이 그때만 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예, 그대로 있는 그런 그 얘기예요. 2차 그 세계대전 때도 독일이 유대인을 400만 명을 죽였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 그 유대인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막 죽이고 시신을 다 불살라버리고 화장해버리고 이런 것들 말입니다. 또 지금도 그 이집트에 그 뭐고 군대 파견회가 있을 때에 그때 행했던 그 여러 가지 악한 행동이 또 뭐 점점 나오고 하는데, 이처럼 어떤 정복자라고 하는 그것은 약자를 어떤 그 핍박과 괴롭힘을 통해서 쾌감을 얻는 그런 게 인간의 어떤 본성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 항상 그런 일이 있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방죄였거든요. 상당히 잔인하고 악한 그런 행위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근데 반면에 유다의 죄를 한번 보세요.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는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죄를 보면은요, 그들은 율법을 멸시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조상이 따르던 거짓 것에 미혹됐다. 그게 이제 죄의 전부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유다의 죄하고 이방인의 죄, 그걸 비교하면은 어느 쪽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까? 우리의 느낌상으로는 이방인 죄가 훨씬 무겁게 이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방인 죄는 포로들을 다른 나라에 갖다 팔아먹고 아이빈 여인까지 배를 갈라 죽여버리고 이 왕을 죽이기 부족해서 그 뼈를 불려 저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악한 행위가 아닙니까? 이 복만 생각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 독일이 그 군인들이 유대 행한 거, 그런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내용을 들으면은 정말 악하구나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를 유기해가지고 살인한 얘기들, 사람 그 인신매매한 것들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포를 팔아먹은 것이나 지금 사람 팔아먹은 것이나 별 다를 바와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행위들을 가지고 또 유대인 지금 율법을 안 지키겠다 이런 식의 유대 죄를 우리가 비교하면은 유대인의 죄는 정말 가볍다고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안 지키는 게 뭐 그리 큰 죄겠습니까? 이방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뭐 사람을 죽였다는 것도 아니고 잔인한 행동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그 죄를 우리가 이방인의 죄 함께 먹고 본다면은 좀 뭔가 좀 자꾸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방인의 죄는 몰랐다 치고 다 없다 치고 유대인의 죄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율법 안 지켰다, 거짓권 미혹됐다, 아 심판해야 되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방의 죄와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그들이 좀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이방의 죄를 먼저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심판받아 마땅한 이방의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유다도 똑같이 죄가 크다, 똑같이 악하다, 똑같이 이방인과 함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민족에 지나지 아니한다, 결국은 가벼운 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는 것은 조상이 섬기는 우상과 또 거짓 신을 하나님으로 섬겼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를 계시했고, 또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아 하나님 어떤 분이구나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실천하면 된 줄 알았어요. 십일조하면 되고 안식일 좀 몇 가지 규례만 지키면 되는 것이고 제사 같은 거 지켜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게 하나님 섬기는 걸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알던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죄와 다르지가 않다. 우리가 볼 땐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땐 똑같다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심판한다면 우리 멋대로 기준 세워가지고 아 이건 가벼운지 이건 무거운지 이건 벌을 조금 덜 받고 이건 조금 많이 받고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하십니다. 죄도 우리가 죄로 규정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로 규정한 것 그대로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이건 죄가 아닙니다. 고집 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죄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이 뭐냐 그걸 아는 것이지. 아 이건 죄가 아닌데 왜 죄라 할까? 그런 생각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죄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 죄가 또 뭐냐면요. 6절부터 오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을 선악한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은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귀를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스라엘의 죄는 좀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역시 이방인 죄에 비하면 가볍습니다. 행동되고 나면 정말 가벼워요. 근데 이 유다의 죄와 이스라엘 죄를 둘로 땅 함께 놓고 본다면은 하나의 그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죄. 그걸 말하려고 이스라엘 죄는 이웃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십계명과 그건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십계명이에요.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22장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그 두 계명이 율법과 선제에 강명했습니다. 십계명은 열 가지 계명이 아니고 사실 주님의 시대에 오면은 하나의 사랑과 이웃사랑 두 계명이에요. 그 두 계명 정신적인 단계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유다는 하나님 사랑이 실패했습니다. 또 이웃은 이웃사랑이 실패했어요. 그럼 결국은 이스라엘 통째로 하나님 계명에 실패한 민족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약자에 대한 강자 횡포 그걸 지금 얘기를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것이죠. 비록 그 행위는 이방인처럼 뭐 포로를 갖다가 죽이고 팔고 뭐 그런 악한 행동처럼은 아니랄지라도 그 정신만큼은 이방인과 똑같은 겁니다. 이웃사랑이 없다. 똑같은 거예요. 강자로서 약자를 억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죄나 유다나 이스라엘 죄가 똑같은 동일한 게 뭐냐면은 몽땅 다 하나님과 관계 있지 않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자기 힘을 갖고 살아가니까 힘이성을 과시를 하고 자연히 거기에 의해서 약자가 당하죠. 또 피 흘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관계에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 보시면서 그걸 악한 것으로 취급을 하고 그걸 죄라 이렇게 여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땅에 나타내야 될 그런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원망을 하고 불평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가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그걸 잊지를 말았어야 돼요. 항상 그걸 간직하면서 그 사랑과 그 자비를 증거하는 그런 민족으로 머물러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양아치 하나님 뜻이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힘으로 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렇게 사는 증거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그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니죠. 아무리 제사를 잘 드리고 재물을 많이 바친다 할지라도 부자가, 강자가,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진다면 이스라엘은 은혜와 자비를 잊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얘기죠. 이방인과 똑같은 정신과 살아가는 이방인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과 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이방인과 똑같이 서너 가지 죄, 똑같은 죄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똑같이 불로 불을 보낸다는 그런 심판을 그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어떤 유다나 이스라엘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방인과 똑같이 심판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제사 드렸고 제를 바쳤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비록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걸로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안에 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정신이 없다면 너희는 이방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관계 안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곧 이방과 동일하게 취급받는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냥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이면서 예배 잘 드리고 하면은 그게 교회 되고 신앙 된다 저지고 있는데 하나님 볼 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과연 너희들이 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 증거는 세상에 힘을 추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잘도 커지는 거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정말 나의 어떤 사랑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란 얘기죠. 바로 그런 그들만이 내 백성이다.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리 너희가 이방에 모이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방과 똑같이 취급될 뿐이다. 이게 지금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말을 이해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 이수와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교회에 예수 십자가 받았죠, 주님이.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우리 제대로 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자와 신자 아닌자의 구별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이 손해보는 건 개의치 않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이깁니다. 오히려 실력 없으니까 당하는 게 옳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 실력 없으니까 너는 네가 지는 게 맞잖아. 손해보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정신이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그래야만 잘 살아 이긴다는 것이죠. 그게 일단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죄라는 걸 모르죠. 왜 죄가 되냐? 십자가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라는 그 관계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항상 지고 살란 말입니까? 지고 살란다고 왜 지고 살란 게 없습니다. 양보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지는 것도 한 번이 한두 번이지 평생 그렇게 살 누가 있겠습니까? 시험 보면 내가 학교 얘기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왜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구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 가지고 어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럼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못 살면 무거운 짐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서 벗어나서 내 힘으로 살고 또 힘을 정말 최고로 아는 그 정신이 바로 이방인과 똑같은 악한 정신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알자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그런 이방인 사고방식, 세상의 그런 사고방식에 파묻혀 살아가는 바로 그게 나구나.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이라는 것, 그 십자가 길은 내 실력 가지고는 못 간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아니고 사랑으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의 참된 구세주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죠. 그 예수 우리가 알게 되면은 세상에서 이기고 또 힘이 주어지는 그것이 신앙의 목적도 길도 아니다는 것. 이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힘을 위해서 죽게 나오는 것 자체가 악이구나. 이게 이방인과 똑같은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신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힘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혹시나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나를 보면서 악한 자임을 죄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그런 나를 구출하신 예수를 내 마음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 일하심이란 말입니다. 주를 마음에 두게 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 믿음이 열쇠로 말미암아 때로는 지는 길로 갈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면서도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지는데도 기쁨이 있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의 길로 인도받을 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이다. 그게 신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되고 이기려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그건 거짓된 것에 미혹된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런 거짓된 믿음 가지고는 사람이 자기 죄를 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항상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유다 후에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칼로 이 땅을 정복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힘을 추구한 그런 예수님이었죠. 그 분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주를 믿는 주의 제자라면은 바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도록 불러내를 받았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로 죽는 그 자리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 내 생명이다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사는 게 있으면은 세상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게 한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 관심은 이 땅에서 힘을 막 쌓아가는 그게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관계에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바로 그 믿음 우리를 구원한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 뭐가 악이고 뭐가 이방과 똑같은 정신인가 이걸 구별해 가시면서 정말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또한 악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온 마음을 두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